인생은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유지하라. 인생은 긴 여정이며 매일 그 여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는 살면서 문제나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날이 없다. 가정이 평안하면 직장에서 문제를 겪거나 직장일이 잘 풀리면 집안에 문제가 생기곤 한다. 우리는 이런 역설적 상황에서 애써 좋은 말로 꾸며 그 상황을 태연하게 넘기려 한다. 실제로 삶의 문제를 좋은 것으로 치장하는 진부한 표현은 꽤 많다. 문제와 맞서면서 인격이 형성된다. 종종 고통을 겪지 않으면 행복을 인식하지도 고맙게 여기지도 못한다. 난관은 능력을 발휘할 절호의 기회다. 이런 진부한 표현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생은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 인생 법칙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면 당신은 삶의 모든 문제를 거대한 위기로 확대 해석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인생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야만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내 삶의 인생 관리자가 된다는 것. 오래전에 증명된 심리학적 기능에 의하면 사람이 화를 내는 까닭은 특정한 상황이 벌어져서가 아니라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 눈에 희망이 가득한 젊은 부부는 만사가 달콤하고 즐거울 것이라는 기대감에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두 개의 다른 삶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동반되는 상호적응의 문제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는 반대로 젊은 부부라도 이전에 겪은 여러 인생 경험을 통해 결혼에도 상호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실제로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해도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기에 훨씬 더 이성적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당신이 인생 관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삶에 대해 막연하고 순진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품는 것이다. 성공은 계속 움직이는 목표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당신의 삶도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배운 모든 교훈과 원칙, 그리고 삶의 진리를 적용한다면 당신의 삶은 훨씬 나아질 것이고 나로서도 아주 보람을 느낄 것이다. 다만 지금부터 5년 후에 당신의 삶이 얼마나 잘 작동할지는 결국 지금부터 그때까지 당신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관리할지에 달려있다. 방금 내가 인생 관리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마치 두 명의 당신이 있어 한 명은 관리를 받는 고객이고 다른 한 명을 관리를 해주는 직원인 것과 같다. 지금부터 당신을 당신 삶의 관리자로 생각하라. 다시 말해 가게 지배인이나 직장 내 경영자처럼 생각하면 된다. 자신을 인생의 관리자라는 별개 인격체로 생각한다는 것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당신의 삶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객관성을 제공한다. 당신의 현재 삶의 상태를 인생 관리자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스스로의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오늘 인생 관리자로서 업무 실적을 평가받을 차례다. 그렇다면 업무 실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인생 관리자가 당신 자신이란 사실을 잠시 잊고 아래 항목을 토대로 실질적인 성과로만 업무 실적을 평가해보라. 1. 당신의 인생관리자는 당신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잘 막아주는가? 2. 당신의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주는가? 3.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회를 마련해주는가? 4. 당신의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건강과 안위를 잘 지켜주는가? 5. 당신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선별해서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가? 6. 당신의 삶을 늘 젊고 활기차고 새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노력하게 만들어주는가? 7. 당신이 평온함과 차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일상이 물 흐르듯 유연하게 돌아가게 하는가? 8. 당신의 삶에 재미와 휴식을 제공하는가? 9. 당신이 중시하는 우선순위 간의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당신의 삶을 체계적으로 유지하는가? 당신은 인생관리자로서 몇 점인가? 평가자로서 당신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사업이나 종업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물어 해고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당신의 인생관리자는 해고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인생관리자는 당신이 인내심을 지니고 함께 일하며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가르쳐야 할 존재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라. 당신은 자신의 인생관리자이며 당신의 목표는 삶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당신의 인생을 관리하는 것이다. 당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 일에 매달려라. 당신이 관리해야 할 고객은 당신뿐만이 아닐 수도 있다. 특히 당신의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고객은 당신 자신이다. 당신은 당신의 고객인 자신을 살뜰히 돌보아야 한다. 스스로가 중요한 사람임을 깨닫고 관리해야 한다. 인생 관리자의 임무. 인생관리자로서 당신의 임무는 매우 중대하기에 지금부터는 인생관리자의 역할을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논의했고 앞으로 논의할 인생법칙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적용하라. 둘째, 개인적 문제를 참기보다는 해결하겠다고 결심하라. 이런 경우에 아주 잘 들어맞는 속담이 있다. 구두수송공이 막상 맞는 구두가 없다. 당신이 남들의 문제와 요구를 해결해 주느라 정신없이 바쁘지만 막상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감정적 파산으로 치닫는 것과 같다. 당신이 문제를 참고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문제에 거의 무감각해진다. 따라서 남들의 문제에만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당신의 문제 해결 에너지를 충분히 쓰겠다고 결심하라. 그리고 명심하라. 당신은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 따라서 오래도록 외면해온 문제 때문에 당신의 영혼이 황폐해졌다면 당신은 절대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강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당신 자신을 베풀어주지 못한다. 셋째, 답하지 않은 질문을 특히 조심하라. 당신도 사람들이 삶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 만약이라는 질문을 계속해 대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남편이 떠나면 어쩌지? 만약에 폐에 반점이 생겼으면 어쩌지? 만약에 해고를 당하면 어쩌지? 내 경험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까닭은 그 질문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답변하려 애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지만 그들은 끝내 답하지 못한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은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생각을 마비시킨다. 그런 면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에라는 질문을 던질 거라면 충분히 고민한 후 답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만약에라는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은 당신이 상상해낸 모호한 결과물에 비하면 훨씬 덜 당황스럽고 덜 암울하게 마련이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어쩌지? 이 질문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후 현실적인 답변을 하려면 일부 암질환의 경우 치료율은 80%이고 나머지 다른 암질환의 치료율은 100%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실적인 답변이라면 암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며 몇 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더 포괄적이고 현실적일수록 더 감당하기 쉽다. 반대로 이런 질문에 대한 지속적인 묵묵부답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해칠 정도로 두렵고 무섭다. 당신은 이런 질문을 던질 권리가 있지만 그런 질문에 대해 반드시 답변할 의무도 있다. 인생관리자로서 당신의 네 번째 책임은 끝없는 감정적 갈등 속에서 살아가길 거부하는 것이다. 당신도 자신이나 타인이 사소한 일이나 사건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을 것이다. 이런 과도한 반응은 실제로는 쌓이고 쌓인 감정의 폭발이라고 보아야 한다. 배우자가 치약 뚜껑을 열어두었다는 것 때문에 당신이 폭발한다면 그것은 그 하나의 사건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전부터 여러 상황 속에서 차곡차곡 쌓인 감정이 그 사건을 기폭제로 삼아 폭발하는 것이다. 사실 바쁘게 돌아가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감정적 상처와 불만이 쌓이기 쉽다. 그러나 이런 해소되지 않는 감정은 당신의 정신을 지배해서 당신을 망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인생관리자가 되려면 당신은 자신이 언제 상처를 받고 언제 화를 내고 언제 좌절하고 언제 혼란스러워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잠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런 감정을 직면해야 한다. 그런 감정을 품게 한 상대방과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스스로와 해결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감정적 고통이나 문제가 당신의 삶을 망치고 있다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끝맺음해야 한다. 끝맺음을 한다는 것은 더는 그 문제나 고통을 떠안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를 해결한 후 마침표를 찍고 덮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은 반드시 끝맺음을 해야 한다. 끝맺음을 하려면 자신 또는 누군가를 직면해야 할 수도 있다.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끝맺음하고 더는 그 일로 연연하지 마라. 해묵은 감정의 짐을 쌓고 또 쌓는 짓을 그만두고 끝맺음하라.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과 한 약속이든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이든 약속했으면 지켜라. 한두 번 약속을 어기기 시작하면 이내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나중에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당신이 지키지 않은 약속은 당신이 걸어가는 인생이란 여정에서 당신의 앞뒤를 가로막는 거대한 바위와 같다. 누군가가 당신과 약속을 한 후 어겼을 때 당신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떠올려보라. 또는 더 많이 놀아주겠다고 약속하거나 특별한 행사에 꼭 참석하겠다고 한 후 당신이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자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상냥하게 물어보라. 용기를 내 지난주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 중에서 어떤 약속을 어겼는지 생각해보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행위다. 물론 당신은 고의가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런데도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상대방이란 존재가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약속을 어기는 것은 상대를 거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약속을 자주 어겨서 신뢰를 잃는 행위가 당신의 삶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나면 꽤 놀랄 것이다. 특히 약속을 자주 어기는 행위는 가족관계에서 커다란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신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준 상처는 부메랑이 되어 당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나는 부모는 가장 불행한 자녀만큼만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자녀와 깨져버린 약속은 그 자녀가 4살이든 44살이든 자녀에게 상처를 줘서 멀어지게 한다. 그리고 그 상황은 그대로 당신에게 영향을 끼친다.